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난 뒤에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우리가 평화와 두 국가의 법을 위해 노력할 때 가자와 서안 지구는 하나의 통합 구조,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하에 재통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는 일도 재점령이나 포위, 봉쇄, 영토 축소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은 극단주의자를 상대로 미국 비자 발급 등지 등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테라비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형태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까운 미래에 가자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적 책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 최소한 31명의 미숙아들이 대피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영아들은 이집트의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협력으로 팔레스타인 적신호에서 응급의료팀이 31명의 미숙아를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지난주 이 병원을 공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팀은 18일 알시파 병원을 방문해 치료한 필요한 아기가 3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에서 1시간을 머문 WHO팀은 한때 가자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선진화됐으며 최고의 장비를 갖춘 병원이 이제 죽음의 지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수색하며 하마스 지휘소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병원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의 학교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민간인이 숨지거나 부상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향후 4년의 국정을 이끌 대통령을 19일 선출합니다. 지난달 22일 본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는 좌파 집권당의 경제장관인 세르히오 마사 후보와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 의원이 대결을 벌입니다. 마사 후보는 본선에서 36.8%의 득표율을 기록해 예상을 끼고 결선 1위에 올랐습니다. 감세와 서민복지수당 등 경제장관으로서의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각종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밀레 후보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평가받습니다. 밀레 후보는 아르헨티나 통화 폐소를 미국 달러로 대처하는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장기 매매, 국토 사유화 허용, 긴축 재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투표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양자 대결이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개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투표 당일 오후 9시쯤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무인기 드론 공습을 벌여 우크라이나 남부와 북부 지역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18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이날 오후는 오전 4시까지 러시아에서 발사된 이란산 드론 38대 중 2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망을 피한 일부 드론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에너지 시설과 행정 건물, 북부 체르니히우 지역의 기관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민간인 한 명이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두 달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공격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함지하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 소식부터 살펴보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만나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국제적 상황 속에서 이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최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고 긴장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6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도발, 핵과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중 갈등도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제정세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예정대로 이번에 이제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을 만나서 미안 안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안 안보협의회 자체도 큰 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에 예정대로 서울에 가서 SCM 안보협의회를 연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 여러 문제 또 변수, 갈등 이런 것이 있지만 국제적 규범 또 자유 이런 것을 가치를 지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2-3년간 한국 등을 겨냥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 또 위협 이런 것을 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손잡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속 굳건히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많이 관심을 끄는 것이 맞춤형 억제 전략, 이 TDS를 개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왜 개정해야 했는지 함재하 기자가 이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 전략이죠.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는데요. TDS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두 나라 국방장관이 만든 이 전략 문서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빠르게 고도화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판단에 따라 두 나라가 2021년 서울에서 열린 SCM 때 TDS 개정 추진에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 기존 TDS가 작성된 이후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세 차례의 추가 핵실험이 있었죠. 또 이를 통해 또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소형화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갖게 됐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미한동맹의 실효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 그룹 NCG라고 하는데 이 그룹의 운영도 핵심 의제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미한 핵협의 그룹, 영어로 이제 NCG라고 하는 협의체인데요. 이 협의체는 지난 4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돼서 출범한 핵 문제, 이것을 논의하는 미한 협의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이 그 한국을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위협을 하니까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대응할지 그 대응 기획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기존의 핵우산보다 이렇게 그 핵협의 그룹 미국과 한국의 그 당국자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핵을 위협을 한다든가 또는 실제로 공격을 해온다든가 할 적에 미국과 한국이 어떤 절차와 준비를 갖춰서 이것에 대응할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여태까지 그 핵무기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진 국가이긴 하지만 이것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거나 그것을 논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논의하고 그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그 내용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그러면 이 같은 그 인식의 갭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한국민들의 그 핵에 대한 이 같은 불안감을 좀 달래주고 좀 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이 문제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 SCM을 열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미 한토 국방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미국 조기경보 위성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우주군은 10여 개의 조기경보 위성을 운영하면서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동안 미군이 운영하는 이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위성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시설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 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위성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미사일 발사 시 상승 단계에서부터 이 정점 고도 도달 그리고 하강 시 모든 단계에서 그 적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면 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해 한국 국민을 보호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 국방장관은 또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는데요. 이것을 한국 정부 현 한국 정부에서는 또 일부 과거와는 다르게 이거를 취급하겠다고 하는 말들도 나오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네, 먼저 그 9.19 그 남북 군사 합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네. 남북 군사 합의라는 것이 지난 그 2018년 9월이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정상회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그 채택한 남북군사 합의입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남북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이렇게 상당히 그 좋은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가 이제 2018년 9월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 11월입니다. 2019년 11월에 북한이 이 같은 그 군사합의를 위반을 하고 해안포를 쐈고요. 또 지난해에는 무인기를 그 지난해 연말에는 5개나 그 한국에 침투시키는 이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합의라는 것은 서로 사실은 이것을 준수하고 이제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북한은 이것을 어기는데 한국이 이것을 지키는 그런 굉장히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휴전선 그러니까 남북 군사 분계선 문제인데요. 여기에 그 군사합의에 따르면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0km 이상 그 일대에는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휴전선 일대에 그 정찰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 정찰위성을 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휴전선 일대에서 그 정찰 활동도 못한다. 아 그리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걸 어기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논의가 이렇습니다. 특히 네. 그 새로 그 한국의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아마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공감대를 이뤘는지는 아직 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그 미국의 국방부 당국의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문제는 그 남북이 합의한 거니까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다. 아마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 그 SCM에서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아마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제70주년을 맞아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연설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죠.
Today we come together to shore up our security for the next 70 years. In our shared commitment,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나아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오늘 향후 70년간의 공동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한국 방어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헌신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우리의 협력은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 자기 모순이고 배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그 1950년 6월 25일이죠. 그 북한이 그 불법 남침을 하자 미국과 그 유엔이 신속히 나서서 유엔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북한의 침공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전 한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국과 유엔사 대표 한 16개 나라가 서울에서 모여서 국제회의를 연 것인데요. 신원식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신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이날 그 북한이 남침을 하면 자기 모순이고 배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6.25 그러니까 1950년 6.25가 발생할 적만 하더라도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또다시 그 불법 남침을 하거나 또 한국을 공격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유엔 회원국이 유엔 사령부를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것이 자기 모순이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 행위다. 따라서 이 같은 그 불법 침략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가만히 안 두겠다. 강력히 응징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이 유엔군 사령부가 6.25 때 결성된 것, 그러니까 70주년을 맞이한 그 전에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 시일이 지난 오늘날에 이것이 다시 존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사는 말씀하신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이 됐는데요. 유엔사는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82, 83, 84, 85호의 근거에 창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그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당시 한국전 참전 16개 나라는 워싱턴 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정전협정 당시에요. 이 선언문에서 이 참전국들은 유엔의 제원칙에 반하는 무력 공격이 재발할 때그 16개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 다시 단결해 즉각 대항한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이런 임무가 지금 쭉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종합하면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 직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해체도 창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유엔사 회원국들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명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유엔사 령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6.25 때 참전한 17개국이 속해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 서울에서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공동 성명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엔사 회원국들은 북한이 또다시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을 할 경우에 공동 대응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불법 핵또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서 유엔사 회원국 간의 연합 훈련 또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정전 협정, 북한은 정전협정이 상당히 지금 없어졌다, 무력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사 사령부는 이번에 정적 성명을 통해서 정전협정이 한반도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 유엔사 해체를 과거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번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한국 유엔군 사령부 국방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이죠. 조선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이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이 공보문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연구소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로 부활하고 있다며, 이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우려스러운 사태 발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최근 유엔총회 회의에서도 연이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군축을 다루는 1위원회, 그리고 특별정치를 다루는 4위원회, 이 법률을 다루는 6위원회 회의 등에서 올해 새 회기 동안에만 최소 5번이나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은 15일 전략 폭격기 B-52H를 한반도에 보내서 한국 공군과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특별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역시 그것은 B-52는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중의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 한반도에 전개돼서 한국의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최첨단 F-35, 또 F-15K, 또 주한미 공군의 F-35, 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별다른 그렇게 특이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긴 하지만,
네.
아시겠지만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난 2, 3년간 북한이 대남 핵 미사일 공격이 워낙 심해졌고, 또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으로 미국에 요청을 하고, 또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지난 2, 3년간 한반도 또 한국을 주변에 항공모함 또 잠수함 B-52 같은 전략 무기를 자주 한반도에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미국이 평소 얘기하는 그 철동 같은 그 방위 공약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북한이 이런 미한 국방장관 회의나 연합훈련을 하면 미사일을 쏘면서 반발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왜 조용한 걸까요?
물론 뭐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지도부만 알고 있을 텐데요. 다만 북한은 지난 8월이죠. 군사 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국가우주개발국이 그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10월 중 제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었죠. 이에 따라 10월 중에 정찰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벌써 지금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그래도 정찰위성이 발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 오류량보다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또 11월을 훨씬 더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또 최근 미사일 도발은 없었다고는 해도 또 북한은 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IRBM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을 또 개발해서 지난 11일과 14일 그 1단과 2단 엔진의 그 지상 분출 시험을 그 진행했다. 이제 북한이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이후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그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을 그 향후 실제 그 IRBM 시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15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하는 그 위협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공격 가능 범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사실은 좀 그 북한의 그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 이것이 좀 뜬금이 없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북한은 그 5월과 8월에 군사정찰위성을 쐈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월에 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10월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이 위성을 안 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이 됐으니까 사실 지금 북한에서 얘기가 나오면 뭐 정찰위성을 언제 다시 쏜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안 쏜다든가 아니면 뭐 내년에 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 날은 갑자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이게 좀 그 맥락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북한이 그 11월 18일을 북한이 그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뭔가 좀 뭐 도발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1년 전에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딸이죠. 김주애가 등장한 날이 바로 11월 1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날을 기념을 해서 김주애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건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그 회담이 됐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담을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made some important progress, I believe. First,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fter many years of being on hold.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첫째, 수년간 보류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약 대응 협력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문제와 미중 소통 재개를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이 밖에도 또 어떤 문제가 논의됐고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1년 만에 다시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일 날그 미중 정상회담은 오전 그 11시 23분에 시작돼서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1시간에 걸친 업무 오찬, 그렇게 하고 이어서 그두 정상이 회담장 주변을 산책까지 총 4시간에 걸쳐서 그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합의된 것이 크게 보면은 한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일종의 그 마약류죠. 그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류가 있는데 이것이 그 중국이 그 원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통에 여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류인 펜타닐을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속하자 이런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급 그 소통은 물론이고 군사 당국 간 소통을 재개한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인공지능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인공지능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좀 새로 좀 논의를 착수하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크게 보면은 한세 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논의는 했으나 별다른 합의, 공감대 이런 것은 이루지 못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타이완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이 오랜 시간 아마 얘기를 했는데 이곳에 대해서도 별다른 합의 이런 것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비롯한 그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제재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정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여기에 관련 외교 사안도 얘기를 했고 계속 현안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그 영유권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또 중국의 인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이런 것도 논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세 개를 빼고서는 논의는 했지만 별다른 그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그 주제에 대해서 외교, 군사, 경제 이런 문제를 논의했지만 논의된 것은 많지만 합의된 것은 소통 재개, 또 펜타닐 마약류 공동 단속 이런 두세 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워낙 그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번 한번 회담으로 이것이 이다 어떤 합의를 이루기는 좀뭐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시 주석이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뭐한 것이 있는지요?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시 주석은 15일 그 만찬 행사에서 그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등약 400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시 주석의 미중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좀 살펴보면 중국이 미국의 협력자와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고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매우 많다고 먼저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일하기를 필요로 하며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중국을 겨냥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미국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역사적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어떤 발전 단계에 달했어도 중국은 절대 헤게모니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뜻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중국은 영향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냉전이나 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볼때 어느 정도 또시 주석의 그 미국에 대한 좀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합의된 것은 없고. 그러나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멈추고 평화적인 그 관계로 갈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뭐 열어놨다고 볼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과 베이징의 그 분위기가 다소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 내내 미중 관계를 그 책임감 있게 관리하자. 그러니까 두 나라가 경쟁하는 건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치 않는 갈등으로 만들 그럴 필요는 없다.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진핑 주석도 계속 강조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그 평화적 공존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 중에 지구는 미국과 중국이 살기에 충분히 넓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이 득이 안 되고 충분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평화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요. 또 하나 이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무역 관계입니다. 경제 관계죠. 미국과 중국의 그 연간 무역량이 6,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은 아마 7,000억 달러 정도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서로가 꼭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잘 못되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은 건 물론이고 또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보시면요. 한 50% 내지 60%가 중국 물건이 아닌가, 중국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중국의 수출이 미국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약간 적대적인 상호 대립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문제, 타이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협력해서 이익이 되는 분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장 구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모든 관계를 개선을 해서 갈등으로 가거나 또 상당히 또 평화적으로 가거나 이런 관계로 가지는 않겠지만 두 나라가 갈등은 갈등대로 겪으면서도 서로 양측에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은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렇게 갈등과 공존이 서로 같이 뒤섞이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이완 문제는 이 대로와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이슈인데 이 부분은 좀 잠잠해질 또는 개선이 될 여지가 좀 있을까요?
네, 역시도 알 수 없는 문제고요. 또 쉽지 않은 문제죠. 또 우선 먼저 중국 외교부의 그래도 좀 그 발표를 좀 살펴보면요. 시 주석이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타이완 문제는 주로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또 타이완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이렇게 시 주석은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좀 살짝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로 다가온 타이완 대선 과정에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물론 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러면서도 이 타이완 관계법에 근거해 타이완의 타이완의 자위를 도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갈등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미중 관계를 어쨌든 그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뭐 합의를 했다,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지금 상당한 미국 외교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만일 타이완 문제 또 미국과 중국 문제가 상당히 좀 그 위기로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1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일단 미중 관계를 그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적자는 그래도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별도 사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문제는 지금 그 미국의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하원의장이 상당히 그 극우적인 우파적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계속 지금 지원을 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끼리 좀 줄어들거나 끊기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를 비롯한 미중 간의 수출과 경제 문제는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네, 양측의 발표에는 반도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을 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네. 우선 시 주석은 그 미국이 수출 통제, 투자 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서 그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수출 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으며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얘기해보죠. 미중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틀림없겠죠?
논의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백악관의 그 세라베란 그 국가안보회의 국장이 16일 날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무기 거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두 정상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위협 이런 것을 얘기는 했지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이루거나 합의를 하거나 새로운 방안이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중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을까요?
한반도 문제를 언급한 미국 백악관의 발표와 달리 중국 외교부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선 한반도나 북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적어도 중국이 북한 관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 소식과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내용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하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사진을 매개체로 남북한 출신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특별한 사진 교실이 있었습니다. 주민 활동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마련된 남북이 함께하는 사진 교실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한국의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마련한 남북이 함께하는 사진교실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자, 이제 찰칵이에요. 찰은 조리개가 열리는 거야. 즉, 내가 찍고자 하는 암흑서에 대해서 빛이 열리는 거예요. 찰을, 그 다음에 봤어요. 찍었어요. 다 찾아냈어. 그 다음에 닫아야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탁 하고 닫는 거예요.
정나영 강사가 자연사진에 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진 차게 찍힐까요? 크게 찍힐까요?
크게? 정박사.
남북이 함께하는 사진교실은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올해 처음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전에 진행한 라인 댄스 교실에 이어 지난 6일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사단법인 물망초 탈북민 임충혁 간사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물망초에서는 2014년부터 북한에 탈 주민분들의 정착 지원을 돕고 또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어요. 또 남북이 함께하는 사진 교실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남북이 함께하는 라인 댄스 교실이라고 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라인 댄스를 배우면서 네, 심리적인 좀 안정감도 찾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진교실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을 좀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진교실은 특별히 카메라를 구비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수업은 총 8주간 진행됩니다.
첫째 날 수업에서는 이제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실내와 실내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인물 사진 찍을 때의 구도나 이런 빛의 밝기 이런 것들을 이런 수업을 한 주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이제 실습,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찍어보고 이제 강사님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또 다시 찍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3주차, 4주차는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서 자연. 자연을 찍을 때의 구도라든가 자연을 찍을 때는 빛의 그 영향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빛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수업을 먼저 한 시간 배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습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은 크게 인물과 자연, 사물 사진으로 나누어지고요.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을 반복합니다.
5주차, 6주차에도 역시 사물을 찍기 위해서 뭐 도심에서의 이런 빌딩을 찍는다든가 이런 도심에서는 빛이 많이 굴절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걸 찍을 때도 또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이게 또 각도가 또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각도를 또 어떻게 잘 조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론 수업을 한 주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습을 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7주, 8주 차에는 이제 전체 지금까지 배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론 수업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형식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8주차 마지막 수업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는 거죠. 내가 세 가지 그 배운 이론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제 인물, 자연, 사물 사진 한 장씩 본인이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왔거나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사진교실에는 남북한 출신 수강생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했을까요?
북한이탈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거의 95% 정도 되고요. 한 분만 남자분이시고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시고 남한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50대 이상의 분들이신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한테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이분들 중에 이제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은퇴하시고 네, 좀 취미생활로 하고 싶으시면서 또 북한 이탈 주민도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한국분들의 그런 케이스는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충혁 간사는 사진교실을 통해 수강생이 얻어갔으면 하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수업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도라든가 빛의 조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남북한 주민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8주간 함께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주민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서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수업 주제에 따라 강사도 바뀌는데요. 제가 찾아간 3주차 수업에는 정나영 강사가 함께했습니다. 처음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며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들 생각이 어떤지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탐색을 했거든요. 근데 감도가 뭡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측광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측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용어 설정에서 용어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한 두 주 정도 고민한 게 일단 영어로 된 전문 용어를 좀 많이 빼고 북한 분들이 단어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쉬운 단어를 좀 뭐 예를 들면 뭐 감도를 측정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는 그 민감도가 뭐 이런 어떤 기초적인 설명부터 좀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답을 좀 듣고 맞춤식 강의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왔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촬영 기법과 함께 수강생들끼리 서로 찍어주고 모델이 되어주면서 촬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팁을 전하겠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사진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다큐사진이나 보도사진이 그런데 사진 한 장이 갖는 힘이 엄청 크거든요. 사진이라는 하나 예술 장르를 통해서 상대의 문화를 좀 이해하는 이런 시간을 일단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응어리졌던 어떤 우울감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대하고 왔는데 남한에서의 삶도 사실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사진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또 정리하고 또 이웃과 사진 나누면서 아, 남한 사회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응어리졌던 어떤 모습들을 사진에 표현하면서 남한 사람들도 아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감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어떤 이해하는 시간,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좀 교감하는 그런 어떤 그 교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출신 수강생 가운데 탈북민 박윤희 씨는 사진에 관해 평소에는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진에 대해 조금의 관심만 둔다면 아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 내가 그 어떤 각도에서 어떤 사진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남보다 다른 사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들어가지고 수업을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저도 사진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재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가을을 맞아 멋진 풍경 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 경복궁의 그 덕수궁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가을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과제도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제를 받고 나니까 아 이걸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나면서 사물들을 예전에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면 지금은 하나하나 여기 보는 거죠. 저는 자연사진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사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 우리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자꾸만 지나가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 예전에는 사진에 대해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어디 가서 자기 인물사진만 찍고 했는데 이제는 아 나도 풍경사진을 멋있게 찍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이 열렸거든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배워갈 거예요.
또한 남북 출신 주민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어서 참여하게 됐다는 이현희 씨는 함께 바라보고 담을 렌즈의 풍경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북 주민이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더 이렇게 친해지고 친근하고 이런 것이 통일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게 마음이 통일이 되어 있을 때 정말 물리적인 거리나 정신적인 그런 마음이나 통일의 어떤 시기나 시점이나 이렇게 당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 프레임을 통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서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거.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기대해요. 만약에 수업에 야외에서 촬영이 있다면 어떤 물체를 보고 요걸 한번 찍고 생각을 공유하는 거 이러면 아, 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서로 어떤 차이나 아니면 그 생각이 좀 비슷하면 서로 이해하고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돼요. 목표가 있다면 사진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좀 더 깊숙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의 전제는 제가 여기서 친해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다는 거 그거예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 최소한 31명의 미숙아들이 대피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영아들은 이집트의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적신호회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와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협력으로 팔레스타인 적신호회사 응급의료팀이 31명의 미수라를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병원을 공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팀은 18일 알시파 병원에 방문해 치료에 필요한 아이가 최소한 3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시간에 머문 WHO팀은 한때 가자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선진화되었으며 최고의 장비를 갖춘 병원이 이젠 죽음의 지대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알시파 병원을 수색하며 하마스 지휘소 흔적을 찾고 있지만 하마스와 병원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난 뒤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통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우리가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해 노력할 때 가자와 서안지구는 하나의 통치구조,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하에 재통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일도 재점령이나 포위, 영토 축소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은 극단주의자를 상대로 미국 비자 발급 등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테라비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형태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이 무인기 드론 공습을 벌여 우크라이나 남북부 지역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17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러시아에서 발사된 이란산 드론 38대 중 2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방공망을 피한 일부 드론이 전력시설을 타격해 남부 오데사 지역과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 400여 마을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 지역에서는 정유공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행정 건물도 파괴됐으며 민간인 한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드론 공격은 수도 크유를 겨냥했으며 이달 들어 두 번째 드론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도로 향하는 드론은 모두 격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9일 결선 대통령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통령 투표에서 당선인을 확정짓지 못해 이날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집권좌파 페론당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와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 후보가 맞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연간 140% 이상 치솟고 빈곤이 증가한 상황에서 경제장관이 마사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마사 후보는 지난달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지지율 1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한편 밀레이 후보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인 밀레이 후보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화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이디브의 모하메드 무이주 신임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자국 내 인도군 철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8일 성명을 내고 무이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자국을 방문한 키렌 리지주 인도지구과학부 장관을 만나 인도군 병력 철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